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를 사랑하사 이곳에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 주일 시작하면서 요리문답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시 정리하게 해주시오니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한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이제 교회를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집이라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는 왜 있는가? 진리를 섬기기 위해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이 말씀 생각해 볼 때마다 아, 교회가 이 땅에 왜 있는가?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간판을 붙여 놓았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섬길 때 교회구나. 만약에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진리를 섬기지 못하고 있으면 교회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현상교회 제가 역사를 봤거든요. 20년 역사 보니까 야 정말 그이 일을 위하여 처음부터 계속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하고 이런 걸 보니까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책 보니까 재밌는 글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제가 좀 읽고 또 참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렇게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는 일이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그 일에 더 집중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이 시간에 이제 하려고 하는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최덕수 목사님께서 이제 당회 결정으로 제가 이제 교리 교육을 맡았다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아, 그럼 무엇을 하지라고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현상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역사가 있더라고요. 쭉 이렇게 쭉 보니까 현상교회는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뭘 새로운 걸뭐 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교육 어떻게 하나 해서 이제 그 제가 여기 부임이사 드리기 전주에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10시 이철중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 부분부터 해서 쭉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그런 생각 했습니다. 와, 하다 예배 복음까지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복음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 저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복음을 꼼꼼하게 봤던 게 이제 글 요청이 왔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복음을 정말 꼼꼼하게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예배 복음까지 했는데 내가 뭐 새로운 거 할까? 그래서 그냥 그냥 익숙한 것, 그래서 저에게도 익숙하고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것,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냥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서론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을 위하여서 뭘 어떤 내용을 할까 하다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리문답서는 뭔가 하고요. 요리문답서를 왜 하지? 예, 요리문답서는 뭔데 이걸 왜 하는 거지 교회에서? 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성경이 있는데 왜 요리문답서를 또 하는가? 이렇게. 두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뭐고 이거 왜 만들었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자체만 가지고도 뭐 할 그 역사만 가지고도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외에 다 머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그래서 요리문답서가 뭐고 이거 왜 만들어 교회가 이거 왜 만들었는지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왜 만들었는지를 이제 볼 텐데요. 어떻게 이것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그때 당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 글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그 글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자료는 첫 번째는 1563년의 팔찌교회법입니다. 이제 팔찌교회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제네바 교회법, 제네바에도 교회법이 있잖아요. 네, 그랬듯이 팔찌라는 지역에도 교회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처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팔찌 교회의 요리문답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팔찌라는 한 지역에 에서 한 지역의 그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요리문답서입니다. 그런데 이 팔찌라는 지역의 수도가 그 지역의 수도가 무엇이었냐면 하이델베르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고 부르는 그런 글들이 없습니다. 다 팔찌교회 요리문답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 만들 때 아 이게 앞으로 뭐 500년 후에 뭐 400년 후에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일 것이고 나중에 이거 한국에서도 이게 쓰일 것이다 이러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지역 교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교육을 잘 할까 하면서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들었더니 너무 잘 만들어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너무 잘 만들어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아 우리도 그거 씁시다. 아, 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것도 우리가 씁시다. 이것도 씁시다. 그래서 다 이제 갖다 쓰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1563년 2월에 이제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563년에 또 교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을쯤에 이제 교회법이 이제 인쇄가 돼서 출판이 되는데 그 안에 교회법 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들어간 그러는 팔찌 교회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헌법 보면 가장 앞에 그 신앙고백서가 들어있듯이 팔찌 교회법도 이제 신앙고백서가 이제 가장 앞은 아니지만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팔찌 교회법에서 이제 요리문답서가 뭔지 이제 요리문답서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요리문답서란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구두로 하는 설명인데 여기서 어린 자들과 잘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물어보고 들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어린 자들, 이제 어린이들 교육인 거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은 팔찌교회에서는 잘 모르는 자들에게만 했나? 그게 아니고 이제 요리문답서가 워낙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팔찌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뭐 교회 모든 생활이 요리문답서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요리문답서 요약문이 있어가지고 요약문을 읽고 시작하고 예 그리고 또 예배 중간에 또 요리문 앞서 또 낭독 시간이 있어서 52주로 나눠서 낭독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 교인의 이제 교육을 대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요리문 앞서가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아주 오래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사실 그 자료도 제가 쭉 준비를 했어요. 사실 했다가 이거 너무 양이 많아져서 제가 다 뺐어요. 뺐는데 이제 카테키스무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요리문답서입니다. 지금 카테키스무스가 그래서 요리문답서인데 그 앞에 있는 카테크 이게 무엇이냐면 카테크 이게 뭐냐면 말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어원입니다. 어근입니다. 어근 카테크가. 그래서 거기 그걸로 다 이렇게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요. 헬라어의 카테크가 이제 가르치다라는 어근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예. 우리 교회 용어에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학습 교인이라는 말이 있죠. 학습 교인 다 아시죠? 그 학습 교인의 그 학습 교인이라는 뜻이 그 학습이 카테크의 어원입니다. 카테크.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습 교인들 그 학습이 바로 지금 이 카테키스무스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케메누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가르침을 받는 자. 성경에도 계속 그 용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말할 때 데오빌로 가카에게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할 때 그 배운 바 그것도 거기에도 카테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었고 거기서 나온 말이 이 요리문답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로 가르칠 때 이제 카테크입니다.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용어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이제 학습교인이라는 용어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똑같은 용어입니다. 학습 교인하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그 용어가. 그게 성경 용어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용어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리고 이 교육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계속 되었던 것이고요. 이미 처음부터 교회 신앙 교육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였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법 안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학교에서도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과 교회만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전통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되는 겁니다. 가정, 학교, 교회 이렇게 세 기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쭉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대개는 교회하고 가정 정도 이렇게 하죠. 가정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냥 교회 맡겨버리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학교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합니다. 이제 이런 전통이 뭐 네덜란드에 아직까지 남아 있게 되고요. 네덜란드에 유학 가신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도 이제 곤혹스러운 경험을 저한테 전해줬는데 이제 아이가 그 개혁교회가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다 운영을 합니다. 자기 교단의 학교를.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학교에서 요리문답 교육을 받는 거죠. 교회에서 받고 이제 가정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상담을 한 거예요. 유학 가신 이 목사님을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은 겁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한테.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아이를 상담했더니 요즘에 집에서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에서 뭐 하는 거죠. 가정에서 요리문답 교육을 하는지 부모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전화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유럽이 많이 사실 뭐 신앙을 많이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희가 따라갈 수가 사실 없습니다. 사실 따라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제가 이제 논문 쓴 다음에 그거를 이제 교정하러 갔는데요. 이제 학생 집에 교정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전에 가서 교정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점심을 먹게 되는데 온 가족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다 이제 성인들 그 성인이죠. 저 교정한 학생 신학생인데 그 형님도 이제 한 30분 거리 있는데 와가지고 집에서 점심을 먹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먹기 전에 예, 욥기 한 장을 입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한 장을 입는구나. 예, 제가 놀랬습니다. 놀래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 밥을 먹고 나서 또 욥기 한 장을 또 입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맥기니 이렇게 하냐 그때 맥기니 그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아 이분들은 그냥 밥을 먹기 전에 한 장 두 장 읽으니까 그냥 성경을 뭐 1년에 뭐 일독하는 건 자동으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우리 집도 오늘부터 이렇게 하자. 네, 딱 일주일 하고 이제 저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가정, 학교, 교회 이렇게 세 기관이 담당한다는 것을 교회법 전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교육을 이제 왜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요.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본성적 악함이 세력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회와 정치 권력이 부패하는데 그때 유익한 교리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참 재미있죠. 이제 교회도 부패하고 그러니까 세상도 부패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도 부패하고 세상도 부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말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제 그게 나오는 게 우리 본성이 부패하니까 이제 교회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뭐 하면 교회는 또 부패하고 세상도 부패하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게 그걸 막는 게 무엇인가? 이 유익한 교리를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교리를 잘 알게 되면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자기 자리를 그나마 지킨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요리문답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교리를 계속 이렇게 잘 교육하는 일이 마치 소금과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분명한 명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이것을 여러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을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데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은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왜 요리문답서 가르치는 일과 이렇게 똑같이 취급할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요리문답서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하고 그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리문답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가르치도록 만든 학습서이고, 그러니까 요리문답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요리문답서를 가르치냐? 이거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요리문답서를 가르치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서를 가르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이분들에게서 무슨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본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할례 이후에 언약의 표의 비밀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교육받은 것처럼 역시 우리 어린이들도 그들이 세례받은 때부터 기독교 신앙과 회개가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만찬 식탁에 허락되기 전에 전체 기독교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특이하게 본 것이 요리문답서 교육도 신구약의 통일성이구나. 예, 그래서 구약에서도 교육을 했는데 그럼 신약교회도 당연히 교육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교육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소위 견진성사에 대한 개혁이다. 그러니까 견진성사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을 이걸 뭐죠? 교회가 이제 나중에 그를 성사화 시킨 거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여서 이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하고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이 일을 이제 성사화, 그러니까 성사로 만들어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왜 이렇게 하냐면 지식이 없어도 그 떡이라는 그 성만찬의 요소 포도주라는 성만 포도주 거긴 포도주 잘 안 마시죠. 떡이라는 성만찬의 요소만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하자면 은혜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지식이 없어도 그냥 세례받고 지식이 없어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어려도 어렸을 때 견진 성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교리를 분별한 지식이 없어도 그렇게 잘 분별하지 못해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은 또 개혁교회는 그 믿음은 우리가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모르고 믿을 수 없고 알고 믿는 것이다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개가 이제 만 14세에 이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래서 팔찌교회 교회법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식서들 이제 교회법이니까 예식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식서가 세례가 뭐냐 또 세례 예식서가 뭐냐가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 예식서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는 세례와 성만찬을 같이 취급하는데 왜 세례 있고 성만찬 있고 그 다음에 왜 중간에 요리문답서 굉장히 길거든요. 예식서는 뭐 몇 장 안 되죠. 안 자잖아요. 근데 중간에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긴 게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죠. 그때는 대개가 이제 유아세례였으니까 세례 받은 다음에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구나 그 원리 아래서 이제 세례 예식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리문답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만 14세가 되면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왜 만 14세냐? 이것도요. 만 14세는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성인입니다. 성인. 만 14세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만 14세가 넘으면 성인 취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 14세가 넘었는데도 막 하면 막 이렇게 아이처럼 하면 이제 집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 14세가 이후부터는 성인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학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4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 14세에 대학 입학 연령 대학을 입학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 자기 그때 고백이 이제 자기의 고백으로 하고 이제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리문답서가 무엇인지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1563년에 나온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첨부된 거기에 그 문서를 중심으로 봤고요.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 또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왜 만들었을까? 그 초판, 그러니까 1563년 2월에 나온 초판에 서문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서 앞에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서문을 누가 썼냐면 이제 거기는 팔즈의 그 선제후, 이제 선제후가 통치자입니다. 통치후. 왜 선제후라고 하면 독일 지역을 예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그 왕, 황제를 뽑는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뽑는 제후들, 그 선제후라고 하는데 선택하는 제후죠. 그 통치자입니다. 그냥 통치자를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제 제가 소명의식 바로 그 문단 그 아래에 있는 문단 보는 겁니다. 소명의식 거기에 있는 문단. 그 프리드리 3세인데요. 프리드리 3세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경건자입니다. 경건자. 이분 별명이.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에서 있던 많은 제후들이 이 프리드리 3세를 뭐라고 불렀냐면 경건자. 이렇게 별명이 경건자예요. 야 경건자 이렇게 부른 거야. 야 경건자 이렇게. 꼭 사람 이름 같은데 잘 없구나. 경건. 경건하다. 왜냐하면 너무 경건해서 이 프리드리 3세 너무 경건해서 네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중에서 제일 경건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로 인정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그 너무 커져서 정말 그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서문에 보면 내가 그러니까 자기의 내가 할 일이 뭐냐라고 이제 고백하는 내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도록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런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 의식이 있고요. 다음 팔제 상황이 있습니다. 팔제 상황. 팔제 상황에서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더 나은 개혁을 위한 열망입니다. 더 나은 개혁을 위한 열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563년에 이 팔치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555년 556년 한 그러니까 7, 8년 전에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루터주의로 종교를 했습니다. 루터주의로. 루터교회로. 루터교회와 개혁주의는 다릅니다. 약간이 아니고 이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더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루터주의에 멈추지 않고 더 개혁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로 가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 개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무엇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냐면 루터주의 그 루터교회 걸로 가르쳤어요. 루터교회 걸로.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우리는 개혁교회에 맞는 걸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더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인물을 제가 예를 들면 임마누엘 트레멜리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트레멜리우스. 이분이 이탈리아에 살았는데 이분은 부모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토 안에 살았습니다. 유대인 사회에 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이 되면서 이게 아니구나. 아,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서 바꿉니다. 뭐로 바꿀까요? 지금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으로 바꿉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바꿔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바꿉니다. 뭐로 바꿀까요? 루터주의로 바꿉니다. 루터주의로 바꾸면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이제 종교개혁 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급격합니다. 유대교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그리고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니까 아 로마 카톨릭 아니야. 종교개혁을 해야지.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면서 근데 루터주의로 더 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뭘로 바꿨을까요? 뭘로 또 다 갔을까요? 네, 개혁교회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에 오셔서 이제 그 히브리어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분이 임마누엘 트레멜리우스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 가톨릭을 바꿨다가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와서 결국은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구나. 이 임마누엘 트레멜리우스라는 분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를 히브리어로 번역합니다. 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젊은이들의 처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어떤 형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피어나는 청춘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아주 경솔하게 배우거나 아니면 한편 전혀 가르침을 받지 않거나 전혀 안 배우거나 한편 다르게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거나 그래서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통일적인 요리문답서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과 판단에 따라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없거나 잘못 배우거나 제멋대로 배운다. 그래서 그들이 종종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 지식 없이 자라난다는 것이다. 잃지 않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쓸모없는 질문들로 또 이따금 이질적인 교리로 시달린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이게 지금 400년 전 문장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말하는 문장인지 그런 걸 사실 읽었어요. 아, 피어난 청춘들이 교회에서 기독교 요리를 아주 경솔하게 배우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배우거나 이런 사실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이제 그런 현실에서 이제 팔찌 교회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자 이렇게 하고 만들게 됩니다. 지향점을 보겠습니다. 지향점 이제 개혁을 위한 이런 열망과 또 청소년들의 교육 부재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팔츠는 요리문답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지향하게 될 두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발음과 같음입니다. 발음과 같음. 그래서 그 이 서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용어가 발음 같음. 그 반대말이 뭘까요? 발음이니까 틀림이겠죠. 틀림 또는 오류. 같음이 아니고 다름이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순수하고 같은 형식의 교리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오류와 이 상이성, 다른 것을 없애야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인 설교자와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날마다 다른 것을 문답하면 안 되며 같음을 위해서 또 그릇된 교리를 도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발음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같은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헌법에도 가장 앞에 뭐가 있죠? 우리가 똑같은 신앙 안에 있고 똑같은 걸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이제 대요리문답서, 소요리문답서가 있는 것이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걸 교육해야 된다. 이제 그 정신에서 그것을 첨부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 그 지향점의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발음과 같음을 위하여 팔치위에가 산출한 것은 요류문답서였고요. 발음과 같음은 아무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 첫 출발점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목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요리문답서에 연결되는가? 프리트 3세의 서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요리문답서에는 어떤 모순이나 갈등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것이 요리문답서이기 때문에 요리문답서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지향점의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보면 요리문답서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프리 3세가 진술하는 신앙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교리적 지식에 대한 교육이나 교리적 개혁이 아니라 삶 전체의 개혁이었습니다. 선재우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말씀을 모든 덕과 순종의 유일한 기초로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훈육과 정직과 다른 모든 선한 덕들은 어려서부터 교리와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질 때 가능합니다. 서문을 마무리하면서 프리 3세는 가르치는 자들, 즉 교회의 목사들과 교사들에게 그들의 요리문답서를 가르치는 것만을 당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고 행하고 살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를 우리가 왜 가르치느냐, 이것을 행하고 살기 위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리문답서 생각을 하면 하나의 정보, 지식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요리문답서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행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행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자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뒤에 상당한 분량을 들여서 사실은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할 때 사회 전체가 좋다. 이 공동체 전체가 이게 유익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요리문답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전체 유익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요리문답서 왜 만들었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왜 만들었나 이렇게 해서 1563년에 나온 두 가지 문서, 예, 팔제 교회법과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 초판에 있는 서문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문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덕수 목사님께서 너무 명쾌하고 또 감화력 있는 권면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좀 감화력이 부족했다 그러면 현상교회 그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클릭해서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가서 보충으로 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참 교회의 역사의 한 부분을 또 보면서 혹 우리 교회가 혹 배울 곳이 무엇이 있나 또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주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방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주님, 우리의 신앙의 이렇게 선진들이 참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또 그걸 또 교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유익을 또 이렇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잘 배워서 단순히 정보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함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풍요로운 내용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